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8월 2일은 1980년 6월에 북조선의 공작원 신강수 일당들에 의해 납치당한 하라 타다 아키 씨의 생신입니다. 하라 씨는 올해로 81살이 되십니다. 또 8월은 1978년에 소가 미요시 씨, 히토미 씨 모녀가 니가타 현에서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가 카고시마 현에서 납치당한 달입니다. 소가 히토미 씨는 2002년에 일본으로 귀국하여 그 후 북조선에 남겨진 남편과 두 명의 딸의 귀국도 실현하여 현재 일본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님인 미호시 씨는 아직 일본 귀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7월 17일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외무대신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유엔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 기시다 대신은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평화와 안전, 지속 가능한 개발, 관리 분야에서 유엔 개혁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주류화를 향해 구테레스 사무총장과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대신으로부터 북조선에 대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며 지금은 압력 강화가 중요하며 더욱 엄격한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리해와 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양측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시다 대신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유엔의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더욱이 기시다 대신으로부터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 개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양측은 유엔 개혁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으며 군축, 비확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도쿄도 수도 역사관에 갔을 때 배운 도쿄의 근현대 수도 역사에 대하여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 방송에 이어 도쿄도 수도 역사관에 갔을 때 배운 일본의 근현대 수도 역사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에도 상수도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2층의 교락을 마치고 계속하여 근현대 수도 역사를 보여주는 1층을 교락하였습니다. 1층에는 지진으로 인한 재해, 가뭄 등의 여러 가지 곤란을 극복하여 도쿄의 수도가 규모와 수질과 함께 세계 유수의 수준으로 성장한 역사를 박력 있는 실물의 대형 모형과 영상 해설 등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1868년에 에도에서 도쿄로 명칭이 바뀌면서 명치 시대를 맞이하여 수도물의 수요는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콜레라가 크게 유행된 것이 근대 수도 창설의 계기가 되어 상수도의 개량을 위한 설계와 조사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911년에는 근대적인 수도를 놓는 전면적인 공사가 완성하였습니다. 저는 1층에 전시된 일본 최초의 수도 꼭지의 실물, 수도관 또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의 조수지의 모형 등을 보면서 근대 도쿄의 수도 발전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시물들을 보면서 대단한 감탄과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것은 근대 수도의 막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명치 시대에 만들어진 주철 수도관이었습니다. 그 수도관은 제가 북조선에서 본 적이 있는 수도관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일본 최대급이라고 하는 대형 수도관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수도관의 바깥 면은 주철로 되었고 물이 통과하는 안쪽은 녹이 쓸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 관의 연결 부분은 심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관 연결 부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몇 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건물이 파괴될 정도의 강력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수도물을 사용한 것은 지진을 대비하여 설계 제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도 역사관에는 그 외에도 물이 새는 것을 찾는 루수 발견기, 고도 중수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 등 도쿄 수도의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루수 발견기를 사용하여 조기에 물이 새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도쿄의 수도는 세계적으로도 경리적인 루수률의 낮음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해설을 들으면서 루수 발견기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사 여러분, 도쿄 수도국의 지고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수질을 검사하고 현재 수도물은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라는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줍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와 같은 일반인의 건강까지 염려해 주는 것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저는 북조선의 열악한 수도물의 상황과 대비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수질 검사라는 말조차 몰랐으며 봄이면 가물로 수도물이 끊기고 여름에는 장마로 수도관이 막히고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서 수도물이 나오지 않지요. 연중 물고생을 한 저로서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는 이번 도쿄도 수도 역사관을 견학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항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도쿄 수도는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공급하는 물의 양뿐만 아니라 수질 면에서도 세계 유수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도쿄 수도국은 주로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서의 요청에 응해 방일 연수와 강사 파견 등을 진행함과 함께 민간 기업과 연대하여 정부 개발 원조를 활용하면서 발전 도상 나라들에서의 누수 조사, 수도관의 교체 및 개선 등 기술 협력과 기간 사업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의 높은 기술과 경험이 북조선에도 전수되어 북조선 주민들도 안전하고 맛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해 2018년 9월에는 세계의 물 문제를 생각하는 국제회의와 전시회가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번 방송에 이어 도쿄의 근현대 수도 역사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31일 북조선의 두 번째 ICBM 발사 실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날 심야의 시간이지만 북조선은 그 두 번째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좀 했었습니다. 7월 4일 날에 첫 번째 발사 시험을 좀 했었을 때와 같이 이번에도 뭐 이른바 로프티드 궤도 시험이라고 할까 고고도에 발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전점 고도라는 것은 이번에 발사에는 3,500km 이상으로 되었다고 우리는 분석하고 그렇다면 첫 번째 7월 4일 날에 했던 것은 2,500km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정거리가 높아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서는 향상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물론 북조선이 이 목적으로 했다가 이런 것을 좀 보여주도록 듣기 민간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하는 거에 이번 발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월 30일 날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다루면은 이번에 북조선이 그 크디 ICBM의 최대 사거리 모의시험 발사를 좀 했던 것은 미국의 엄청난 그런 경고를 좀 보내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외무성 대변인은 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엄청난 그 경고란 것은 아마 두 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른바 북조선이 이번 발사를 통해서 자기가 ICBM의 기습 발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좀 가지게 되었다. 그런 것은 미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조선의 말에 따르면은 임의의 지역이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좀 그 기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번 그 발사를 통해서 미폰도 총익이 이 북조선의 이른바 사정권 안에 좀 돌아갔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그 선호하고, 뭐 그러니까 북조선이 미국 본토를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게 되었다. 뭐 그런 것도 미국에 대해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보면 기습 능력이라는 것은 예, 인정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북조선이 미국 본토 정익으로 좀 다 공격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 하면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국제사회로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역시 북조선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대한 그 경고를 보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경고를 보낸 것도 의미는 예, 맴선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은 그 북조선을 좀 그 해지려는 이러한 좀 그 너무나 어려운 그 너무나 좀 어리석은 그런 만산란 것은 불리하고 그런 것을 좀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이번 그 발사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만산을 볼라라는 뜻은 역시 적대시 전쟁을 하는 것은 볼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계속 그 북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7월 4일 날에 첫 번째 발사를 통해서 북조선이 뭐 지금은 그 미국에 대한 완전한 그런 억제력이라는 것은 가지게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선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이른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은 핵 전쟁 위협이라는 것은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미국의 이른바 적대시 전쟁을 한 것은 바꾸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은 할 수 없는 과제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은 계속 나가게 될 때는 김정은 지도부에 대해서는 너무 엄청난 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억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대의 시류를 좀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역시 그 지도부에 좀 능력이 좀 없다라는 그런 뜻이가 생기고 뭐 그런 것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코웅이라는 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김정은 지도부로서는 반드시 이 미국의 적대시 존재를 바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미국과 협상, 대화를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국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번에 미국을 좀 그 압력을 가하도록 협박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후에 정례를 볼 때는 8월 달에는 먼저 남북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고 특히 8월 7일부터 마닐라에서 개최될 그 ARF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북조선이 그 한국과 외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4년의 히트곡 마츠토야 유미의 헬로 마이 프렌드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츠토야 유미의 Hello My Friend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을 위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씨, 요코다 메구미씨, 마츠모토 교코씨, 타나카 미노루씨, 다구치 야에코씨, 이치카와 슈이치씨, 마스모토 루미코씨, 소가 미오시씨, 이시오카 토우루씨, 마츠키 카오루씨, 하라 타다 아키씨, 아리모토 케이코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705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3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